다 같이 묵기도 하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뉴호프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코비드-19 사태로 녹음으로 또 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약속에 성실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세상 곳곳에 선포되며 많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어라.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신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신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오늘 말씀은 하와의 후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미 요게벳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스토리의 전쟁 그리고 어미들의 전쟁입니다. 첫째, 스토리의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토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는 누가 이 이야기의 주체인가,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가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산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과 담장이랄 것도 없이 밤을 두고 50년이 다 되도록 같이 있는 이웃은 초등 친구네 집입니다. 제가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비록 그 집에 새로 들어온 강아지는 저를 몰라보고 지저대도 아이고 진서가 아니 이목사여 우쩐일고 언제 왔노 어제 본듯 반갑게 맞아주시는 권사님은 저희 신앙 여정에 소중한 자양분을 제공해 준 고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전설처럼 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혼자 계시는 집에 강도가 들어서 칼로 권사님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대수롭지도 않게 밥은 먹고 다니나 하니까 그 강도가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어머니 사실 며칠 굶으신다. 그 권사님이 야 이거 안고 밥부터 먹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이면서 돈 벌러 공단에 일하러 왔다가 업주를 잘못 만나 월급도 뛰고 월세도 없고 시골에 돈대 보내줘야 하고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중에는 짭까지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심 닿는 대로 얼마 없는데 그냥 이거다 돈까지 챙겨주고 다음에 또 오이라. 나중에 아들들이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니 어머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살짝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진시가 나도 몰라. 가아가 칼을 들고 있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내 마음에 떡하니 드는 생각은 칼은 네가 앞만 잡고 있어도 너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분이 허락을 하면은 털끝도 내한테는 너는 못 와 하는 배짱이 생기시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전도도 하러 가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 믿자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내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손님 아이가 얼마나 수월로 본인도 어색한 듯 나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몰라 허허 웃으시던 모습이 전기 충격처럼 저를 정육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저를 깨게 합니다. 권사님을 향해 끝을 내디밀던 강도 청년처럼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를 강에 던져라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바로같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내 생애에 수다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내 이야기인데 내가 스토리를 쓰지 못하고 그 권력이 주체가 되어서 칼 잡은 그 권력의 힘에서 내 스토리를 함부로 써내려가고 나라 이름 백성 마냥 나는 스토리를 잃어버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힘은 돈과 일로서 직업으로 직장으로 우리를 억누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정착지는 요게벳이 아이를 이렇게 같이 살던 그 나일강 유역에서는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차로 3시간에서 4시간 동쪽에 위치한 고센 땅입니다. 고센은 가나안과 애굽을 경계짓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쪽으로 그 사이를 경계짓는 시내 광야의 이집트 쪽에 위치한 그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광야라서 건조해서 목축에 적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부모가 애를 강에 던지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차로 서너 시간이니까 며칠이 걸리는 그런 나일강까지 걸어와서 아이를 던진답니까? 나일강변에 삶의 거처가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강변을 훌쩍 떠나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과 그런 그 입장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근거한 저의 합리적 추정입니다. 추정은 새로운 왕조가 홍수가 범람하는 광활한 나일강 유역을 농경지로 전환하는 대단히 간척 사업과 집단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정책으로 세우고 또 거기에 생산된 잉여 농산물을 비축하는 거대한 물류창고 같은 비돔과 람세스 같은 도시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거대한 정부 프로젝트에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연고도 제대로 없는 그런 외국인 거류민들을 동원해서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처럼 운영시키고 그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서 마치 북한의 김씨 왕조 독재 마냥 구성원들을 옥죄어도 숙명처럼 그 외에는 선택이 없는 것 마냥 그 안에 갇혀 사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된 건 아니었던가요? 코비드19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이 고장난 시계처럼 멈췄는데 그 사이 숨죽였던 창조적 질서들이, 맑은 공기들이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와 아버지의 부재된 아버지의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구와 세상이 자가격리 속에 있는 것처럼 강권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공장처럼 집단 농장처럼 움직이는 그 인류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불현듯 얼마나 그동안 이런 사탄에 조정당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심지어는 종교적인 권력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맡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피상적 조건 이면에 움직이는 거대한 영적인 주도권 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는 그런 눈도 띄어져야 합니다. 그 눈을 띄우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세태와 사태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사탄의 수를 그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풀어보시면은 거기에 숨어있는 현상에 숨은 영적인 전쟁, 그 포인트, 그 맥이 읽혀집니다. 모든 권력은 칼끝에서 하고 외치며 그렇게 믿으라고 돈과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나를 위협하는 내 인생과 세계의 바로와 같은 이집트의 왕들과 하수인들에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주실 것은 그 힘은 풍랑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거대한 물고기도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찬양하며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캄캄한 삶의 현장에서라도 내 생의 순간에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했던 요나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생애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보내주실 때 그 영적인 물꼬를 언약적 시각으로 봤을 때 먼저 죄인된 정죄를 받았던 여인, 사회적인 소외와 배척을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경험했던 그런 아내, 죄의 결과로 배가 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함을 몸으로 겪는 그 어미,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여자의 후손, 나의 몸에 품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하와의 후손된 여인에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구조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구조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는 힘이 있는 남자에게 눌리는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시면은 맏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원래 주민이 아니고 그 여인의 역사도 다말처럼요. 또는 루처럼요. 또는 그 바세바처럼 소외받은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의 계대가 펼쳐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쪽에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표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창세기 1장과 2장 모세의 언약에는 정작 언약의 당사자인 남자들이 실종된 것은 비돔과 라암셋을 성을 쌓는 일과 나일강 농업 농장에 동원되어서 가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런 생계를 버는 일에 동원되어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할 여유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이럴 때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로 밀려난 여인들을 구원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우며 착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로서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남성으로 여성을 귀히 생각하고 섬세히 다루며 남편으로 아내를 더 소중한 그릇으로 아버지로서 딸에게 형제로서 여자 동기들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들어오시는 그런 전초전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하와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를 건지는 역사를 감당할 때에 신분과 인종, 계층과 문화를 넘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공통 분모는 타자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모세와 모세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가 처음 말씀을 베푸신 팔복의 다섯 번째 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심이 마치 이런 배경을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매들은 왜 누가, 죄송합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면은 여러 명이 나도 같이 가라고 해서 몰려가는지, 이게 어릴 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기다.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어떤 영웅적인 한 여인 한 명이 아니라 긍휼과 모성애를 장착한 수많은 여인들이 합작해서 만드는 그런 합작품이라서, 그들의 공조품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품성을 창조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합력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는데요, 그 어미의 마음을 가진 여인들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예수와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들 각자가 한 일의 특징은 지극히 사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미 요게벳의 순종은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100일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왜 너는 넉 달이나 또는 돌 될 때까지 어미가 되었으면 돌봐야지 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가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 나일강 위에 두어야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오히려 측은지심으로 돌아보시고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이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영웅적인 일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한 일은 갈대 숲에 있는 갈대 상자가 어찌 되는지 지켜본 것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지켜보는 관심이 친모와 양모가 이 버린 아이를 두고 인생이 서로 엮어지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적 그 시대에 그렇게 버려진 애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한 명만 구원했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있으면 고아원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많은 아이를 구원해야지요. 라고 핀잔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수많은 약자들과 병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모든 그 억울한 자들의 형편을 다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부대께서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모든 것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왔다는 표식으로 깃발로 해주시고 이것을 나는 끊임없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임재를 보인 것, 그까지 하시고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모든 것이 스탑되어도 여러 가지 방법과 질서와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부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공주의 그 마음과 그 미리암의 마음과 그 요게벳 어미의 마음은 한 가지로 묶어집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신녀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게 왕명을 거역하는 일이고 자신들의 안위도 걱정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애를 젖을 먹이도록 싹쓸 주고 그 밑에 일을 감당하는 수종을 든 것입니다. 침묵한 것이지요. 수종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긍휼의 사역이 사소하냐 아니냐 하찮으냐 마냐 하는 것은 내가 또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께 드리는 예배로서 그분께 드리는 순종으로 하시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분이 구원의 역사에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방주와 언약궤의 궤는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어도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노아 방주가 인류와 자연을 구원하는 역할이라면 방주는 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는 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갈대 상자 하나로 한 아이 모세가 구원받고 한 아이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는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언약궤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의 몸인 교회는 오늘 이 세상과 시대와 역사를 담아내서 구원하는 또 하나의 구원의 방주, 노아 방주, 갈대상자, 언약궤, 성막입니다.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미운 틀이 박혀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탄이 하는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초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원조 아브라함 약속을 근본부터 원천 무효를 하려는 것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말살시키려던 바로를 통해서 했던 사탄의 의도입니다. 마치 헤롯 왕을 보내어서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은 이 초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달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를 공격한 것이고 예수를 공격한 것은 곧 예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의 몸이기 때문이지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사라진 언약을 잃어버린 교회는 빈집입니다. 흉가입니다. 개인적이든 가족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나라든 궁극적으로 사탄의 목표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신 언약을 성도들과 가족과 그 가족과 교회와 그 구성된 그 구성원된 그 사회의 그 마음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것의 시작을 가족과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체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와 여러 리더들이 섬기는 분들이 수고하셔서 각양의 방법으로 그런 길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할 만큼 실천하고 생활하기를 노력한 것은 현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가 칼끝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엇박하고 극박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스토리의 프레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그 스토리의 프레임의 그 틀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에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스토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한 자매가 어저께 그림을 보내줬는데 그 그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거기 있는 예수님의 그 빈무덤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을 세 군데 십자가 있는 장면을 보는 그 장면을 뒤에서 본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해석은 예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의 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로 걸어가는 것을 예수의 뒤에서 보는 것.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주공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내신 그 드로잉을 보시면서 예수의 시야를, 관점을, 예수의 스토리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하였으면은 가장 실천하는 마지막의 그 순서가 요게벳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다른 보냄, 파송의 역사는 또다시 아들을 애굽의 그 왕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아는데 그 왕궁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학대받고 멸시받고 차별받는지 마치 저희들이 이민자로 와서 아이들을 처음 학교로 보냈을 때에 거기에서 서름받고 했던 그런 주변과 소외와 그 멸시의 경험을 마치 이민자는 공기를 마셔도 압축 공기를 마신다는 그것을 경험하지만은 그래도 보내야 되는 그 의미에 그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의 이 아이는 육신적으로 나에게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언약의 자녀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 또한 하와의 후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는 모세라는 이름을 애굽 공주로부터 얻습니다. 하와의 후손들의 사명은 그 살림살이의 최종 결론이 세상이 말합니다. 그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애굽의 공주와 애굽 같은 세상 또한 구원받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 살림살이의 최종 결론이 나는 누구를 건져내었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나부터 건짐을 받았기에 그 감사의 겨워 남을 건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살림살이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쓰여지고 내 가족이 쓰여지고 내 교회가 쓰여지고 내 모든 이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와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그런 섬세한 그릇으로 알아 대우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여자의 후손된 남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하와의 후손들을 잘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감동하시는 역사가 아직도 코비드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세계의 모든 인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보호의 역사가 성령의 7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